신년 첫 주일부터 팔복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치신 팔복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첫째, 둘째 복을 설교했고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의 조건을 제안하신 것이 아니지요. 천국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이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극한 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잘 보여서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올 때마다 다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 복받은 자답게 세상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복 있는 자들이여, 복 있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여.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천국의 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세 번째 제3복으로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서 온유함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을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온유함은 사람을 대하는 자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온유함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천국 백성의 태도.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온유함은 이 시편 37편 말씀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직감적으로 이 시편 37편 9절 11절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구약에서 온유한 자의 복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로 악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멸망한다. 대신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즉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37편 중간에 보시면 이 온유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세상에서 거짓과 악을 일삼으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애쓰는 이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의 특징이 계속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쉽게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주변의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바심을 내거나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현실이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더라도 초조함과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온유했던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 그러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신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거세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입을 열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온유한 자들이 됩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온유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대신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유, 온유는 한자이지요. 한자, 어떤 한자인가요? 뜻이 온, 따뜻할 온이지요. 또 유는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포근한 사람, 넉넉한, 마음이 넉넉한 사람, 속이 좁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의미로 보통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대인관계에서 온유함은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온유함은 불의한 일을 당해도 직접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직접 보복하고 되갚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나를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나도 맞받아쳐서 공격하고 비방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앉아있으면 다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온유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온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을까요?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직접 싸우고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 온유함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라고 하면 최고는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였던 사람, 온유 1등 모세였다. 여러분, 누가 모세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싫어하고 모함했습니까? 형이에요, 형. 형 아론이에요. 누이 미리암이에요. 남도 아니고 형제 자매가 모함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처벌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두 사람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니지요. 모세의 지도력이 약화되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온유함의 대명사라면 신약에서 온유함의 대명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직접 나는 마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셨죠.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베드로가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이신지 직접 다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다 부탁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욕하고 내가 직접 위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겼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나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짓밟는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온유는 불가능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복수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싶다 싶을 때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입을 닫고 잠잠하십시오. 특별히 모세처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1번 자질이 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든 말, 가시돋친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전후 사정은 묻지 않고 화부터 내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다 일일이 대꾸하고 일일이 화내고 나도 같이 맞받아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함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말로 드러납니다. 예수님 욕을 당하셨지만 말로 욕하지 않으셨잖아요. 대적을 받았지만 말로 위협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말이 온유해야 된다. 거칠고 무례한 말, 함부로 내뱉는 말로, 비난하고 욕하는 말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괴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이 온유한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온유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강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금수저들이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강자 독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의 90%, 전 세계 부의 90%를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원리가 통하고 있는가?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금수저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이 세상에서 통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천국 백성들에게는 다른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더 강자가 되어서 땅을 사고 부동산을 얻고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없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이 땅은 무엇일까요? 이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아파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건설하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땅에 대한 약속, 땅을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영토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 때 우리가 받을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부부간에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을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모일 때에, 오늘 사랑방 개편 후에 첫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가 서로 온유하게 대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사랑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 오늘 첫 모임이라서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긴장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랑방으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방으로 모이시면 됩니다. 장로님들 또 교회 직분자들 또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편성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참석하십시오. 사랑방은 거칠고 무례하고 난폭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온유한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가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며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방을 땅으로 주시고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사랑방을 각자 자신이 속한 사랑방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주시는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제4복 네 번째 복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무엇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가?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다. 여기 보시면 주리고 목마르다 배부르다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주리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된다. 여러분 여기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욕구를 표현한 것이죠.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 물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처럼 천국 백성들은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채워지게 된다, 배부르게 된다. 그럼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는 사람인가? 무엇에 굶주려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까? 물질을 갈망하고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하죠. 성공에 굶주리고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목말라 합니다. 쾌락을 갈급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이 내적인 갈망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 내적인 갈망이 쇄신이 일어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그것이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의 전부라면 복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여러분 의는 한자로 무슨 뜻인가요? 의, 옳다는 옳을 의자이죠. 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의로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공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도, 죄가 있는 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십자가의 공로,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은 다 버리고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 앞에 어엿이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저 베푸시는 이 의로움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에 있어서 이 줄이고 목마른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계속 진행 중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습니까? 지금도 조금도 의롭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볼 때도 조금도 의롭지 못했던, 나를 의롭다고 여전히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갈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복된 상태로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 말씀합니다.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배부른다는 말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배부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연적으로 내 힘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참된 만족,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의를, 우리에게 없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열망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인쳐주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어떤 자리에 대한 목마름, 다양한 목마름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목마름이 무엇이냐, 가장 복된 목마름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사람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죄가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이죠.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화되기를, 거룩해지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런 성도의 모습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윤동주 시인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가 지은 명시 중에 서시가 있습니다. 서시 다들 아실 텐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심정으로 이 식구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면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아주 작은 죄와 허물에도 괴로워했다, 아파했다. 아주 작은 죄라도 마음과 생각으로 범한 죄조차도 괴로워하며 근심하면서 아파했다. 여러분, 이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잘못하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 진정한 복을,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명덕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회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오늘 하루 주일만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하고 진실하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